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아멘. 의심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인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긍정이 될 때까지는 절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어느 날 의심 많은 한 사람이 친구와 운동을 하고 난 후 수도가에서 안경을 벗어두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다 씻고 나서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가던 중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안경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수도가로 뛰어갔는데 안경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의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이 들었던 사람은 같이 운동을 하고 옆에서 씻었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장난치지 말고 빨리 안경 내놓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황당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너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 네. 이 정도면 의심의 달인이라 표현해야 할까요? 확인도 안 해보고 남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모습이 어쩌면 때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늘 달라붙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쉽게 추적하실 것 같은데 도마입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에 나온 사건을 토대로 그를 분석한 결과 우울질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울질의 대표적인 경향이 예민하고 분석적이면서도 솔직하고 희생적이고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않지만 한번 사귀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실하게 우정을 지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관주의적이라 침체와 우울증에 잘 빠지고 이 사물의 어두운 면과 위험한 요소를 잘 보고 또 새로운 변화나 일을 주저하며 무슨 일을 당하면 우선 좋지 않는 방향으로 상상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증오하는 마음을 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네. 이 도마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몇 대 안 되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우울질의 기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 예수님의 부활 후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일곱 제자들 중에 도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직업이 어보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사건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그에 대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의심이라는 단어도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한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에 대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전개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이 베다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사건이 아주 위험한 사건이어서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을 만류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만류합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베다니로 가는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쑥 도마가 났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는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그냥 뭐 가서 죽지 뭐 라고 생각하는 이 비관적인 기질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충성심, 의리와 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용기는 비관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부딪히면 어두운 면이 가장 먼저 보이고 그 부정적인 면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가 될 것이라 기뻐했고 그것을 제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도마의 초점은 죽는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 속에 이 도마의 기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 이 도마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남매가 있었는데 여동생이 급하게 수혈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혈액을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마침 오빠의 혈액형이 그 동생과 똑같았습니다. 의사가 오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내 피를 줄 수 있겠니? 그 오빠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남매를 나란히 침대에 눕혀놓고 수혈을 하면서 여동생의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기쁜 소식을 그 오빠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예. 이 오빠의 모습이 마치 도마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어두운 면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오빠가 자기의 희생으로 동생을 살리려는 이 비장한 각오까지 했다는 것이 감동적이듯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는 도마의 모습에서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그런 용기와 충성심은 높이 생각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마에 대한 사건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도마가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14장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도마는 질문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의 질문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언급한 11장 사건에서 유추된 도마의 기질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도마는 예수님과의 떨어짐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그냥 어린아이도 같습니다.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가시지 말고 그냥 계셔달라 라고 지금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질문은 정직한 의심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정확히 얘기했고 그 덕분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마에 대한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얼마 후 안식일이 찾아왔고 그날은 한 차례의 거센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믿지 못했든지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고 그곳 문들을 다 닫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다음 제거 상대가 자기들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모여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맞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며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확신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하필 도마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느 제자들처럼 도마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과 기질을 되짚어보면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미 살펴본 앞선 사건에서 도마는 비관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유추해보았습니다. 도마의 그런 기질을 생각해본다면 도마가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그 자리에 없었는지 짐작 가능합니다. 도마는 그 여느 제자 못지않게 주님을 신뢰했고 충성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주님이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자 그 누구보다도 망연자실을 하고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비관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밀물처럼 밀려드는 비탄함, 낙심, 침체, 외로움, 두려움 등은 그 여느 제자들보다도 스스로를 다스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조차 위로가 되지 않아 어리둥과 사라져 칠흑 같은 고독 속에 지냈을 것임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음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득이나 모든 것을 분석해서 따져봐야 직성이 풀리고 사물의 어두운 면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도마가 아무리 동료가 전해준 얘기라고 하지만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만일 주님이 살아나셨다면 비록 그 장소에 자신이 없긴 했지만 왜 내게는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섭섭함과 원망이 도사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이 살아나신 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했었든지 도마는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장소에 이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인 의심의 사람이란 그 꼬리표를 달았지만 사실 그의 의심은 불신은 아니었습니다. 불신을 위한 의심이면 분명 이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인 믿음의 반대말이 됩니다. 하지만 도마의 불신은 도마의 의심은 그런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의심이었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충성하는 그분을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그랬기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다른 사도들의 하나같은 증언을 듣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성격상 확인을 해보지 않고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실감할 수 없었겠지만 누구보다 도마는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모릅니다. 도마가 손을 넣어 확인했는지 이 말씀에는 도마가 손을 넣어 확인해 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뭐 주님을 보자 굳이 넣어볼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립던 주님을 보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도마에게는 변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도마는 기질적으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컸고 실제로 확인해 보지 않고는 의심부터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긴 하지만 도마의 의심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불신을 위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기 위해 한 의심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분의 살아남을 바란 사람도 도마였습니다. 그의 의심은 더 깊은 믿음을 향한 솔직한 의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문제점은 의심이 아니라 너무 솔직하지 않다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은 맹목적으로 조종하는 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인격체란 지, 정, 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느끼고 경험하고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맹목성은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맹목성은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채 무조건적인 강요만을 갖게 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갖는 의심에 대해 우리는 믿음이 없다 라는 것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의심을 품는 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하며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충성과 열정은 가졌지만 여느 제자와 같이 주님의 가르침과 그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망이란 단지 현 세상에서 바라는 것, 그 틀 안에, 그 틀의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에게 소망이란 단어는 자신의 생각의 그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 주님과의 만남으로 또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로 도마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전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 후 주님과의 그 만남과 또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계속 가르쳐 오셨던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비로소 체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사건 외에는 성경은 이 도마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기록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가 또 내려오는 수많은 전성이 바로 도마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도마는 후에 이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하다 결국 순교하였고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이 아름다운 일화들이 참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것일까요? 이번 중보기도 특별기도회의 주제 구절인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도마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과거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합니다. 나는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버린 절망뿐인 인간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삶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임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소망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고 성령님은 이 사랑을 시간을 초월하여 믿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기인한 그 소망도 결코 변치 않는 또 실패하지 않는 견고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 소망이 도마의 온 마음과 삶을 휘감았습니다. 이 소망이 기질마저 바꾸어 버렸고 그의 세상적 가치마저도 하나님의 가치 안에 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마는 부정적이고 불안한 자신의 삶에 늘 동행하며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아바 아버지가 계심을 깨달았고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분이 되심도 매 순간 잘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순교자의 길을 기꺼이 걸었던 그의 삶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생일 때 당시 교수님이셨던 그린웨이 박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 그 그린웨이 박사님은 12년 동안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멕시코에서 선교할 때였는데 어느 날 늦은 밤에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에 나가 보았더니 10살쯤 되는 되어 보이는 아주 꾀죄죄한 여자아이가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찬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일단 집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쩐 일로 찾아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4살에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3개월 전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쏘려고 해서 도망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이 아이는 지난 3개월 동안 거지처럼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연명하다가 흘러흘러 이 마을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고 혹 먹을 것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안 되어 보여서 그린웨이 박사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당분간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지만 집으로 보내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린웨이 박사님은 가족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4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이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온 가족 식구와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집에서 살아도 좋다. 우리는 너를 딸로 입양하고 싶다. 아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린웨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 되었으니 이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된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줄게. 아이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기 전까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린웨이가 서재에 있는데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더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책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린웨이가 돌아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아이는 얘기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는 너무 감격스러워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생각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 부르고 의지하기 시작했어. 이것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아빠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하는 분. 무엇을 구하고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감격해 하는 분. 그분이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기꺼이 들어주시며 힘들지라고 말하면 그 품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고 의지하는 것을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자녀임을 계속 알려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린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릅니다. 도마의 그런 기질과 상황에도 주님은 도마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을 깨우쳐주셨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참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도마의 전 인생을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인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계속 깨우쳐주시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찬 소망을 갖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결코 우리의 삶이 세상적 가치에 의해 성공과 실패로 가려질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격해 하시며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힘을 매일 공급받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생기와 힘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진 자 되었는지 한번 되뇌어 보시고 세상의 가치에서 주님의 가치로 다시 마음을 돌리며 그 안에 보시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옷 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